지난 시간 마지막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에게까지 영적으로 경성함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본에는 왜냐하면으로 가르라고 하는 말로 오늘의 10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 속에 경계로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후대에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교훈을 위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교훈이면서 동일하게 오늘 여기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사도는 과거에 택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은 오늘 완성되고 또 확정된 복음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경계가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은 바로 그런 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번 읽고 접어둘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성경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계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서 받은 복보다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한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데서 오늘 우리 역시 경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에 더 많이 처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기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게 했던 만나나 또는 바위를 터뜨려서 마시게 한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었다고 하는 데서 그들의 삶의 신비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 또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안타까움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깨어 있어야 할 우리들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같은 요란함과 음란 속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나 당시의 모압과 더불어 행해진 문화 속에서 음행이 가져다준 타협의 유혹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원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 역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면 마귀 사탄에게 물려 죽을 것 같은 운명에 주님의 백성들을 경계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마귀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비유하는 것을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해서 마귀에게 지는 것은 그 옛 뱀에게 물려 죽는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려 죽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나 또는 많은 수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소수일지라도 순종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고 여러분 모두가 소수의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음란과 죄악의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순종하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고 권면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직접 선언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배나 제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들을 1절 상반절에서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뭡니까?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의 부정적인 표현이죠. 더 뜻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사도는 다음 장에서도 11장에서도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11장 3절을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당부하십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시편 49편 20절에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귀중성과 존귀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짐승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면서도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 사자성어를 우리가 듣게 됐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계산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무지를 탄식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도 이사야서 1장 3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소도 밤이 되면 자기 주인의 마구간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짐승과는 구별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서 되겠는가. 이래서 계속해서 17절까지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요? 이것은 우리의 역시 거울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들을 갖다 먹고 살리는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개역성경에서는 거울이 됐다 그러죠. 거울이. 그 좋은 표현입니다. 그 성경의 거울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사실 과거의 구원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모세 이전에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여덟 사람이니. 그래서 21절은 뭡니까? 물은 곧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여덟 사람이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것도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서 나온 것도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를 거쳐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모습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결국 망한 그런 모습입니다. 최후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죽음의 마지막에 역시 세례로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까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쟁취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동역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에 비유됩니까? 주님의 만찬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마셨다. 시원하게 마셨다.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셨다는,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 오늘 우리가 나누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1절 하반절 2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물론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시 출애굽기 13장 22절이나 또는 14장 19절 24절 역시 같은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감싼 것 자체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시 되는 게 뭡니까? 다라는 겁니다. 다. 이 말은 뭐예요? 히랍으로 판타 그런 말인데 모두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다고. 다예요. 전부 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할 것을 다 하고 거칠 것을 다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형적으로라도 다 거치고 다 지나간 사람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연결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나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세 번째에서는 뭐냐 하니까 그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5,000명을 기적의 떡으로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답해서 예수님께서 6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있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과거의 떡을 준 것 제쳐놓고 다시 참떡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그런 더 깊은 의미로 고양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이 한 장 지나가서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죠. 우물로 가야죠. 지금 같으면 정수기 물을 틀어야죠.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음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의 생수에 흐르는 강 같은 시원함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무조건 굽벅굽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바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6절하고 1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의 일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 6절 그리고 11절인데 마지막 절을 제가 여기에다 같이 붙였습니다. 과거의 일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시도하다가 죽은 일을 따라 한다면 나도 어떻습니까?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망한 것을 따라하면 나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 영적으로 그것과 같다는 거지요. 과거에도 어떻습니까? 5절에 보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니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다수는 무슨 다수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음식이나 생수보다는 애굽의 고깃가마를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 신령한 것들보다는 세상의 고깃가마 같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3절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려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또 민수기서 11장 4절에 6절에 보니까 과거의 얘기를 돌이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폭로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보다는 과거에 애굽에 모든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뭐랍니까? 기력이 쇠한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 정력이 다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영적이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멸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보다는 과거의 세상, 애굽을 되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요한 오늘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과거의 개역개정이 뭐라 하세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세요. 거울을 쳐다볼 때 왜 쳐다봅니까? 뭐 이게 티나 점이 없는가? 이게 살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영혼의 거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멸망당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거든요. 왜? 말세를 만난 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깨우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뭐가 남겠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호소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 어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이야기들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요?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인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적어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를 비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세가 법궤에 널 두 돌판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금송아지,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우들 중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신앙의 담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7절의 마지막 말씀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늘 음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는 참 우리 시대의 가난함을 탄식을 합니다. 오죽 가난하면 여자들이 팬티만 입고 다니겠어요. 옷감이 모자라서. 그러면서도 그것도 옷은 짤막한 게 왜 그리 비싼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도 뭐 성범죄가 일어난다. 다 관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언제나 음란을 대동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경고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 전체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죽은 사람은 2만 3천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수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말이죠. 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바알보를 섬기는 데 참여했고 바알보를 섬기는 제사 행위는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당시에 고린도 도시의 우상 숭배 역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긴 역사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적어도 그 일로 죽은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었지만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머리에 둬야만 합니다. 세 번째, 뭘 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구절에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얘기는 역시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의 배경입니다. 에돔 왕에게 전가를 보내죠. 우리가 당신 땅으로 좀 지나가야 되겠소. 물도 공으로 마시지 않고 밭은 밟지 않고 길로만 가겠소. 근데 어때요? 에돔 왕이 안 돼! 이랬다고요. 그래서 에돔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거칠기 때문에,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길 때문에 마음 상한 게 어디로 튀냐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엉뚱한 불평들을 늘어놓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5절에 그랬다고요. 어찌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의 일부 교우들도 이교도들의 우상 축제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부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시험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거지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모습에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는 뭘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멸망시키는 자. 애굽에 들어와서 장자를 친 자들 얘기합니다. 자, 이 네 번째 바울이 인용하는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호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떠올리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호라의 가족들을 삼키고 백성들은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바울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을 받고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결코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원망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9장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에 고백하는 아삽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감사입니다. 투정과 원망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물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원망의 입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과 기뻐하심이 무엇임을 알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백성들이 맹목적으로 자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랍니까? 그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구원의 역사 속에 행해진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본보기를 우리 모두의 모범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비극적이고 멸망당한 본보기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하던 과거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경계로 삼아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고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영생의 복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